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졌다고 하는 재산이든지 또는 권세든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님을 믿는 감격을 나의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죄수의 몸으로 묶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권세가 있다고 하는 총독과 임금 앞에서 나의 묶인 것 외에는 적어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영광과 부귀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신앙인이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묻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없는 가운데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가이사랴에서 가장 높은 유지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은 이 복음 증거의 결과와 거기에 따르는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깨달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 특히 재물이나 지위나 학문이 높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는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중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또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진 것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좌우되고 가진 것에 의해서 자기가 끌려다닌다면 사실은 그것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동안 이것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수 있다면, 그래서 겸손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면 그 가진 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도 힘드는데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로마의 총독이라는 오늘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이 길지 못한 자리임에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국의 장애가 된다면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최후의 복음 증거라고 하는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 땅에서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안타까움을 가이사에게 호소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27장에서부터 말씀이죠. 오늘 내용은 바울의 증거에 대한 베스도와 아그리파의 반응과 그들이 보기에는 처량하고 안돼 보이지만 그 부정적인 반응에 오히려 자신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으로 이들을 권면해 보는 바울 사도의 호소와,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줄 수도 있을 정도로 무지한 바울을 자신들이 결론으로 결국 로마로 보내고 마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소신 없는 정치가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하는 것보다는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보여주신 비전대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비록 죄수의 모양으로 로마에 가지만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과 갈 길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인생이 평탄하든 그렇지 못하든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 주신 사죄의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어느 장소, 누구에게나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24절, 28절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감격해 하는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립바 왕의 평가를 봅니다. 사실 이 변론의 기회는 베스도의 황제에 대한 바울의 상소의 문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해서 아그립바의 조언을 구하는 자리이긴 해도 사실에 있어서는 베스도뿐만 아니라 아그립바를 향한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유대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의 종교나 관습에 익숙하지 못한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바울을 미친 자로 몰아세우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첫 절에서 봅니다. 앞에서 계속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랬죠. 그리고 2절에 아그립바 왕이여 바울이 이 복음에 호성을 열면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다시 왕이여 19절에 아그립바 왕이여 한 것처럼 아그립바 왕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옆에서 계속 듣고 있던 베스도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가로막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 지금 베스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그립바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베스도가 오히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보면 구브로 섬 바보라고 하는 데 이르러서 총독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박수무당인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함에도 그 말씀을 경청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역시 로마의 총독을 본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같은 로마 총독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장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고 여기에 방해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보게 되고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처음 듣는 베스도는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이 많은 공부로 인해서 미쳤다고 몰아붙이면서 아그립바로 하여금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바울의 증거를 가로막고 나서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바울은 이방인이 보기에도 공부를 많이 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적어도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이 베스도가 보는 대로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돌았다. 이런 정도에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예수도의 희생과 부활을 이렇게 믿음 없이 듣는 사람들은 결국 그 복음의 말씀이 바른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고 은혜로 들려지면 역시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뭐예요? 바울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기쁨이 될수 있다. 이런 정도의 경지까지 간다고 할때 우리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무엇인가 미치지 않고는 맨정신으로 살수 없는 비극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표현이 긍정적으로는 어떤 일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듣기에는 거슬리는 표현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진실이라면 과히 나쁘지 않은 그런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죄의 사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진리에 붙잡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다른 잘못된 것들에 빠지고 붙잡혀서 탈이지 복음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갖습니다. 요즘 이성적인 사람들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를 하나쯤 가지는 건 좋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베스토의 반론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2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육신의 누명을 쓰고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영혼과 마음은 천상을 오가는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바울 자신 같기를 바란다는 선언을 오늘 복음에 미친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향해서 천하 각지로부터 자신들의 종교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광경을 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는데 이런 표현도 맨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빈정거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살려고 하면 거짓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분명히 바른 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풍습과 종교를 잘 아는 아그립바 왕 역시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아그립바는 뭐라고 합니까?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28절에 그랬다고요. 여기 적은 말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짧은 말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몇 마디 말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바울에게 으름장을 놓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는 표현은 사실에 있어서 좋은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는 비웃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순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여기게 되었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은 나사렛의 이단자로 이방인들에게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바울 사도처럼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진리의 확신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27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적어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없고 가이사랴의 최고의 부유층과 유지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유대 왕과 로마의 총독이 이 자리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엉뚱하게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행복하지 못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미친 취급을 당하는 바울 사도는 더욱 진지하게 자신과 복음의 확신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미친 짓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랬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는 더 행복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이것과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눈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감긴 눈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직 하나의 방법, 역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하순이 된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친 것과 정신 차린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이기 때문에 바울의 논리 정연한 빛에 대한 계시의 진리는 영적인 일에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베스도에게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으로 보였고,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언의 대상은 역시 아그립바로 되돌아갑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26절에 그렇게 아그립바 왕에게 증거를 합니다. 아그립바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아시기로 또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간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죠.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그립바는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 관습,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먼저 들어야 가능하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지적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도록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심령으로 새겨 듣는 것, 더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발되어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당한 것은 아무도 몰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중앙정보부의 안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특히 빌라도의 보고에 의해서 로마 정부는 물론이고 온 세계가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래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몰래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 적어도 부활의 순간에도 500여 사람이 보는 데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역사 속에 기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나아가서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7절에 라는 표현이 아그립바에게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짧은 말로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고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습니다. 아그립바는 유대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특히 성전과 제사 제물들까지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를 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도의 복음으로 접근하지만 오히려 분을 내고 마는 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이러한 아그립바의 안타까운 반응에 바울 자신이 예수도로 인해서 갖는 행복을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29절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모두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게 되고 내 취향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이 기나 짧으나 이 말이죠.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참 어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이러한 말과 행동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도전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과 영예를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보기에는 억울해서 못살것 같기도 한데 초라해 보일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들의 권세들을 앞서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큰 소리를 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에서는 온갖 권위와 존귀를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속에 나만한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 묻고 있는 모습이 저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고 어려웠을 것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한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행복하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큰소리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 나만한 기쁨이 있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초라해져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형통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수로 초라한 모습으로 취조받는 모습으로 묶여서 왕들 앞에 총독 앞에 있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고발당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선 것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기 이를 데 없고 세상적으로 따지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판인데도 그의 보이는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감격을 품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죠. 믿음의 고백은 신앙을 위해서 감격하는 것은 우리의 외관적인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몸은 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 영혼과 마음은 진정한 자유와 함께 이미 감격의 천국에 가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매여 있으면서도 오히려 거드름을 피우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마음과 영혼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도가들에게 영적인 자유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바울의 증거는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러한 바울의 태도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들 중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에 상관없이 감격과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할수 있을 때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형편이 어렵고 힘겨우니까 찌그러들고 초라해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격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삶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초라하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확보해 둔 사람들이라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행복을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결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영화에 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30절에서 32절에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의 추종자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들을 심문하는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 취조당하는 바울에게서 적어도 허물이나 죄가 없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냈다. 그런 말씀을 앞에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 바울의 증거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앞에서가 아니라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바울이 의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저들이 황제에게 자신들의 느낀 대로 상서를 올려서 바울을 구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아그립바가 베스도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그렇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죄가 없다는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론으로 끝내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십니까? 세상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알량한 인심이요 태도입니다.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죄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에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민주주의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거기일 뿐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 땅에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 당연한데 자신들의 입장이 고려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률가들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31절이거든요.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 판단을 했다면 바울을 더 이상 죄수로 로마로 보낼 필요가 없을 것이고 로마 시민인 그의 결박을 풀어야 당연함에도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당시뿐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의 법의 적용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알량한 법리주의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무슨 미련을 두려고 합니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신 바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진리에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에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천국을 저울에 올려둘 때 세상의 것이 더 비중이 있어 보인다면 우리 각자의 믿음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울에 세상이 무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느 기준 속에서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가진 행복을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돼야만이 큰소리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나의 행복을 여러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보다 형편이 나아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베드로 사도의 당부처럼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게 된 영원한 소망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주신 당부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땅의 평가에 기대를 두지 말고 영원한 의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을 삼고 하늘의 영원한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